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도 이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죠. LA 세계 선교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강중민 목사님께서 집필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먼저 믿는 크리스천들이 사명감과 섬김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차세대를 위한 훌륭한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자세와 지혜를 다룬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58년 시카고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스라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구독방의 점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원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1879년에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분이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프레드릭 마이어입니다. 이분도 역시 후에 목사님이 되셨고 훌륭한 신학자가 돼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는데 월서 챔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분 또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YMCA에서 활동하던 이 월서 챔버슨 목사님은 전직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를 YMCA의 간사로 초빙을 하고 함께 활동하던 중에 이 빌리 선데이가 챔버슨 목사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인의 제로대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이 큰 은혜를 끼치게 돼서 그 지역 성도들이 빌리 선데이를 다시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이 빌리 선데이가 함께 사역을 해왔던 모르데카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거기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키가 훌쭉한 한 젊은이가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이분도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 5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민족복음화 집회 여의도에서 인도하셨는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함께 갔던 제 친구도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의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수석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섬김이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도 전해 듣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그때 거기서 가셔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정도로 그 엑스플로 집회는 엄청난 집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강중민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끝머리에 이런 몇 줄을 쓰고 있습니다. 교사들이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다가 낙담이 될 때 이 말을 기억해라. 교사의 역량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미친 영향의 끝이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카고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두방 조물에게 복음 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슴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진리에 대한 감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 다음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똑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하는 이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춘 이런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가진 것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바위를 깨뜨리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강해진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고리와 고리가 쭉 연결되어 나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디모데 후서가 전달된 무렵에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들어서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그 교회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넣어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 이후 지나간 2000년 동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모님인지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도자리를 나누어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가 되었습니까?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1대1로 하든지 어떤 책자, 무슨 설교 영상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이웃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 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낳으려면 맨 처음이 무엇일까요? 그건 잉태하는 겁니다. 잉태하지 않고는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구를 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꼭 그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써놓는 그것이 내 가슴에 오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잉태했다고 내일 아침에 낳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적어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면 열 달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 내 사랑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호객행위 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가장 숭고한 사랑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지금은 닫혀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빗장을 물꼬를 트는 것처럼 돌려주셔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단정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보니까 아저 홍길동 씨 얼굴 생긴 거 보니까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더 잘 믿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참 선량하고 착하고 교회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나 성격을 보고 단정짓지 말고 성령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다가가서 권면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교회를 초청하고 자주 만나서 사랑을 베푸는 여러 가지의 수고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해에 금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배우자를 모셔오든지 자녀를 데려오든지 무슨 부모를 초청하든지 그런 나이는 아니겠지만은요 친구를 데려오든지 이웃집 누구를 모셔오든지 간에 한 두 사람 이상 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 모셔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다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 이래가지고 생명을 낳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잘 기르는 겁니다. 가난아이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자 이 예배당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 역시 우리 교회 시스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배려해드리고 또 안내해드리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리고 함께 활동해 나가는 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할 것이면은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힘써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한부적인 일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끈덕지게 열심히 감당해야 될 기본적 사역 중에 하나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참 많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도중에 내 믿음이 성장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보다 수만 배, 수천 배 강한 사탄이 가만히 구경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과는 관계없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될런지 이렇게 만들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도록 만들어서 이 본질적인 사역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세가 아마도 더 격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까? 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굳은 결단이 또한 필요할 겁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력전을 펴야 되는 것이지요. 뭐 얼마간의 예산이나 얼마간의 모임으로 한쪽 구석에서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교역자 모든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겁니다. 우리의 재능, 열정, 우리의 어떤 시간, 재정, 우리가 가진 시설, 여건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내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심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를 늘 되새김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채로 얘들아 던질 테니 다 받아봐라 뭐 이렇게 쉽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것도 소풍 오신 게 아닙니다.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의 멸시 천대 온갖 것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 겪지 않는 그 고난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기에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지요.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달하기에까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복음이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옛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선택을 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방문했던 곳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그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섬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죽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에다가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생각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 다시 쳐다보기도 싫었을 터인데 바울은 그러한 마음 갖지 않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정말 굳게 세워주고 여러분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런 집념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중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바울은 그 후에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본인도 그러한 환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내걸고 루스드라를 또 찾아 직접 들어가는 집념으로 그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그 루스드라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쁨의 열매를 거르게 되는데 그 열매가 다름이 아닌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그래서 디모데,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가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찾아가고 죽임받아 버려졌지만은 가까스로 살아나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디모데를 열매로 얻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쉽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그 다음으로 전달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이 복음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망치 아니하고 이런 좋은 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역이 고리에 고리를 꿰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셔서 오늘 우리 대회까지 이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당대에서 그 고리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연초가 되어서 이 1장을 읽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시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서 그 계보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낳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낳는 것이었습니다. 낳는 것. 만약에 낳지를 않았다면 그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낳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그럴 정도로 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 그 가운데서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 그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끌려가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민족 사이에 끼어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학대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시간에 뭐 먹을 게 많았겠습니까? 뭐 입을 게 많이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던져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싸서 안을 천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예요. 그래도 자신의 넉마주의 무슨 조각 같은 그런 천으로 아이를 감싸하나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생명을 낳았습니다. 낳고 또 낳아서 그 다음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버틴 그 끝에 그들은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집념으로 우리도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팎에서 생명을 계속 낳아 그 다음 대로 계속해서 이어내려가다 보시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고리를 이어나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한 어떤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1895년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께서 원산에서 출발해서 평양으로 내려오시던 중에 그때 무슨 큰 길이 있었습니까? 길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간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거기서 좀 머무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더니 서양 사람이라고는 처음 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소위 말하면 사람 구경을 하게 됐답니다. 키는 크지, 코는 뾰족하지, 눈 색깔도 다르고. 근데 그때 마페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날 밤에 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은 자기의 갈 길인 평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가르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평양까지 찾아가서 이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모이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되었는데 그 언덕백이 그 마을 뒤에 있는 절간에 부속 건물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건물을 헐어가지고 그 절간에서 쓰던 돌과 나무를 가져다가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절 건물로 지은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하면 자작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예배당에 어머니를 잃은 6살짜리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늘 엄마 생각을 하면서 울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던 그 아이가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고 나중에 서울에 와서 배단이 전도교회를 세우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이 존경하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 배단이 전도교회가 이름을 바꾼 것이 오늘의 영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고리 있기를 계속해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때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한국의 큰 교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끊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낳아 잘 길러서 그 다음 대로 이어나가는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평생 이 일을, 전도하는 일을 기도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같이 휩쓸리지 말고 이런 이 성경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대장정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복음의 귀를 닫고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따라 죄악을 탐림하는 오늘의 시대이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는 깨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성경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낳아 기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크고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출소한 성도들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연로한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 권사님 네 분 하와이로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이곳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가족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태한 일 없게 하시고 훈계하며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르라와 평영 온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에 뽑아라 자외 주 예수의 나라에 닿고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 백성이 나를 띠 얼만 뒤 길에 지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보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봄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뽑아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성경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